오늘 이 102편의 시는 민족의 비탄시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가지고 이스라엘 자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시인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고통으로 이 시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절규를 하고 있는 그 비통함을 절규하고 또 두 번째로는 반드시 약속에 의해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회복됨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탄시로에서는 정확하게 세 가지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비탄하면서 그 절규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을 확실하게 믿고 이 구원에 대한 찬양으로 이제 기록되어진 이 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그 배경을 본다면은 그 내용은 그렇게 어떻게 됐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실제로 BC 586년에 이제 멸망이 되고 BC 538년에 이제 회복이 되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그때에 썼던 시는 그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는 이 기도가 이 기도의 내용이 끝이 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세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아요. 풀에 시들어짐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끝나버릴 것과 같은 그러한 위기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이제 이 국가가 끝나버릴 것과 같은 이런 위기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보지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은 정말 내가 국가관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가, 내가 내 개인 하나 잘 살려고 노력하는가, 정말 국가에 대한 부분에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신정 정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해당되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신정정치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 신정정치가 이루어진 것은 교회뿐입니다. 내 하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한 내 가족인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 교회가 잘 되도록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그 반면에 그러면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탄식 소리가 계속적으로 울려 퍼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육체적으로 본다면은 5절에서 나의 탄식 소리를 말하면 나의 살이 뼈에 붙던 피골이 상접해 있으면서 부르짖는 탄식하는 탄식. 지금 국가적으로 이러한 탄식을 하고 있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8절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국가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민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습,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비웃음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네 하나님 어디가 있느냐고 이러한 내용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시인은 분명하게 합니다. 이러한 고통, 이러한 외로움, 이러한 비방거리를 당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렇지요. 10절에 우리 10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 우상을 섬겨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배반해버림으로 주님의 진노를 사게 되지요. 이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가지고 돌아와라, 회개해라 이렇게 외치지만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생각해 볼 일이 있잖아요. 내가 왜 이 고통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가? 예. 이것을 아마 깊이 생각할 때에 발견을 해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범죄에 대한 부분을 회개를 해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국가적인 지금 회개가 터져 나온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국가를 살리기 위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국가의 범죄에 대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오십시오. 다니엘서 9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했던 70년 포로가 잡혀있다가 해방된다는 사실을 알고 금식을 하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범죄했던 이것을 하나하나 하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왜 교회가 사랑하지 못하고 살까? 왜 교회가 서로 간에 비방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내용들이 나 하나가 잘했다면 그러지 않는다는 거이지요. 나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이 내 형제를 주었다라면 형제를 비방하기보다는 껴안을 수 있고 교회의 평안이 무엇인가를 안다라면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 성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어땠어요? 이러한 상태를 보니까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그랬어요. 내가 풀이 시들어감 같은 얘기다. 국가의 표현을 자기 자신의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러니 그는 어떻게 구절에서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예. 먹고 마신다는 것은 어때요? 내 속에 들어와 보니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오직 눈물만이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의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의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예. 그 이유가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다.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져버렸다 이거예요. 이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만들려고 그래 바르게 돌아오게 만들려고 그럼 이 징계를 당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잠언 3장 11절 12절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시편 잠언 잠언이니까 다음에 잠언이니까요. 잠언 3장으로 이렇게 와보세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설명되고 있습니다만 잠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다같이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고통당할 때에 왜 내가 이렇게 고통당했는가? 이 고통과 그 징계가 무엇으로 인해서 되었는가를 안다라면은 두 번은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빨리 이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고 주님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는 결단이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일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떠한 약속이었습니까?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보면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0년간을.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70년 바벨론 포로가 끝나면은 회복해서 돌아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럼 이 시인은 어떤 시인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잘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는 아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받는 자라야 천국이 내 것인 것을 믿는 거예요. 예, 영원한 세계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의 말씀 보면은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긍휼히 하나님을 아시지요.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한마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는 사실을 이 시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종말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이죠. 내 개인의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시킨다는 그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우리가 동일하게 함께 산다는 사실을 믿어야만이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하고 내 개인주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징계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 징계를 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회개한 사람은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 시온의 돌들까지도 은혜를 사모하고 티끌도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 은혜로 사는 은혜로. 예. 우리 주님은 은혜 위에 은혜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부르느냐 하면은 이 시인은 이스라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귀해가시고 약속하셨던 대로 시온을 회복시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과거사를 쓴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계속적으로 시편을 볼 수 있는 선취적인 믿음이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신앙 속에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면 미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사는 사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이미 알아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이 기도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이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또한 괴해가시는 그 징계의 기간을 다 끝내시고 다시 회복시켜주게 될 이것을 이제 기록이 될 터인데 이 기록이 무엇에 유익하냐 이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반드시 장래 세대를 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보시면은 내일 우리 교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배우고 있다는 사실과 오늘 우리 교회의 어른들의 신앙이 자녀들이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되어지는 일들이 교회사에 기록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21대 목사, 내가 22대 목사로 기록되지 않아요. 중직자들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일일이 되어진 일들은 우리가 다 기록되어진 일은 없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되어진 일들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런 훌륭한 참 귀한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됐고 이러한 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된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장래 세대를 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장래 세대를 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함께 산다는 사실을 아는 거이지요. 장래 세대만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은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전 세대의 모든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에 문나라라고 그랬다면 22절에 이렇게 회복이 될 때에 이것은 그 바벨론 포로가 끝난 후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다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벌써 이걸 본 거예요. 예.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걸 볼 줄 알아야만 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예. 20절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라. 함께 모여 섬길 수 있는 걸 예수님이 지림하여 오실 때에 죽은 자나 산 자가 전 세계에서 다 일어날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이런 확신이 이제 있습니다. 예.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비참함, 그 속에서도 구원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22절까지는 확실하게 회복될 것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어려움은 계속되지만은 그 속에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 앞에 찬양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23절부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며 내 나를 잡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님은 무궁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되 그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한 그 연대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게 되면서 먼저 25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말씀하지요.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말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한마디로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 구속사이고 구속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먼저는 이스라엘로 만드셨고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들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지는 없어질 수 있다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꿔지니까. 주는 영존하시겠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영원하게 계신 영생의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연대를 대대로 지속되어서 완성시킬 하나님입니다. 예,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이삭과 야곱을 낳게 하시고 열두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70인 전도단을 세우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어땠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120명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창조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영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로 사는 것인가? 이것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인격으로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겉사람은 후피하지만은 신앙의 인격이 갖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를 탁 해도 이게 젊은 사람마다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영적인 권세와 능력의 파괴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잖아요. 주의 연대는 대대무궁하리다.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님은 바꾸지지 않죠. 바꾸시는 주님이다.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세계에 들어간 것이요. 내가 가르쳐놓은 내 자식, 내가 가르쳐놓은 주일학교 학생들, 내가 선한 모습을 보여줘서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받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런 분이 계셨어. 내가 이런 분을 볼 때마다 배우고 싶었어. 함으로 인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주는 한결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예,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결같습니다. 그의 보신 것이 우리의 심중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결같습니다. 신실하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예. 그러기에 그는 확신하지요. 우리 28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아멘. 저도 그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 말이에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합니다. 왜요?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이 함께 지켜주시기 때문에 항상 안전합니다. 죽어도 천국으로 바로 인도하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러듯이 우리를 받아서 영혼을 받으시지요. 이것을 바로 알았던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로 찍힘을 당할 때에 자기들은 다 이겼다고 그러겠지요. 우리가 이겼다 저 나쁜 놈으로 찍었겠지요.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본 것을 이야기에 돌로 터쳐서 죽인 거예요. 그때 그 피를 마시는 이리와 같이 누가 서 있느냐? 사울이 서 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변화를 시켜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화를 이뤘고 그는 자기의 배움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자랑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그가 하는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받을 상급을 기다리고 있다. 의로운 재판장이 상급을 주신다. 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이것을 믿고 바라보는 모두에게 주신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시고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낙심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징계가 오게 되면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의 성결성과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개인을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